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살아가다 문득 지나온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에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과거의 그 사건은 오늘 비록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게 해주는 촉진제와 같고 또 오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억제제와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필 중에 김소운 선생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세 부부의 실화를 하나로 모은 옴니버스 형식의 수필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실직으로 집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쌀이 떨어져서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어.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습니다. 상위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있었습니다.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차는 마련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왕후가 된 것보다 더 행복했고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의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가난한 시인 부부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세수를 하고 들어와 아침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의 아내가 쟁반에다가 삶은 고구마를 몇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핵고구마가 하도 맛있다고 아랫집에서 그러기에 우리도 좀 사왔어요. 맛이나 보셔요. 남편은 본래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았고 또 식전에 그런 것을 먹는 게 뭔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아내에게 예의를 다하느라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쟁반 위에 함께 놓인 홍차도 마셨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또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나면 정이 안 간대요. 한 개만 더 드셔요. 남편은 마지못해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마침내 나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이 이제 나가봐야 되겠소. 밥상을 드려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지금 잡숫고 계시잖아요.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밥이에요. 뭐요? 순간 비로소 남편은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무안하고 미안한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쌀이 없으면 없다고 왜 미리 말을 못하는 거요? 산에 봉변을 시켜도 유분수지. 뾰루퉁해서 한마디를 쏘아붙이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장관이셔요. 어디를 가면 쌀 한 가마 얻겠어요? 하지만 긴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늙어서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중로의 여인이 들려준 것인데 그 여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이 부부는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가서 넘기면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돌아오지는 못해도 이틀째는 틀림없이 돌아오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가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춘천에 가기만 하면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여관이라는 여관은 모두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그날 밤 여관방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남편의 친한 친구가 도청에서 일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 거기로 가다가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렀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린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 몇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사과를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친구 집에서 기숙하면서 시장에 자리를 얻어 직접 그 사과를 팔았는데 어젯밤이야 겨우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8.15 직후라 전보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경춘선이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남편은 한 번도 아내의 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6.25 때 죽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진 세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며 맺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활짝 핀 꽃밭과 같다면 그 기억은 그 꽃밭에 내리쬐는 햇살과 같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기억은 그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아서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지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은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서신의 형식을 빈 서문과 인사말이지만 실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은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은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와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3절 가장 뒤에 있는 감사하며가 서양 언어는 물론 헬라어에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로마까지 잡혀와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유일한 것이 편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로 입을 말문을 여는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감사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와 비슷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더니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과 투옥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상황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만 여기와 있어야 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법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자신에게 많은 형량이 떨어졌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사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게 만들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는 심한 좌절감과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칠흑과 같은 그 지하 토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의미고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찬송과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사의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주 우리라는 복수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고상하게 여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다소에 살았을지라도 히브리 말을 구사할 줄 알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특별히 나에게 남다르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선생님, 목사님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그분이 바로 내 친구, 내 선생님, 내 목사님이 됩니다. 초중고 학창시절에 제게 가장 괴로웠던 수업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미술 시간은 2시간씩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가 싫어서 일부러 준비를 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벌을 쓰고 있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시간 수업 2시간 중에 저는 첫째 시간에 그림을 전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고 다음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고개를 들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제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몹시 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조는 자연을 미술보다 더 좋아하나 봐. 저는 선생님 하면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게 지금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였는지를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거기 생각에 해당하는 문에이아는 기억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언급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중에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 언급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무리, 항상 이 단어들은 모두 파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 의미는 모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어근을 가진 이 단어를 이 두 절에서 네 번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학 용어 중에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슬며시 암시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온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주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요셉의 지능지수가 200이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가 천재였다라든지 아니면 요셉은 숫자에 아주 밝아서 단 한 번도 계산이 틀림이 없었더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요셉은 기억력이 비상해서 어디에 둔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 일을 잘한 것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난 것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복선입니다. 이 이후에 요셉의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해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복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그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의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어졌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의 영지주의 문제 해결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유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감사하기 위해서 보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 두 여인들이 서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은근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일부 사람들의 목회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의 목회자인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나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이나 자기 라인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과 바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이 모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둘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감격 때문입니다. 이것은 5절과 관련이 있는데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에시스인데 이것은 결핍하다라는 뜻의 데오마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결핍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분인나는 숨풍숨풍 자식을 잘 낳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 사무엘을 얻었고 그가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혼례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밤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이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날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갇히는 그 순간까지 10여 년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날의 행복과도 같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루디아는 왕 후의 밥과 거린의 잔을 먹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의 자색 옷감 사업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년은 쌀이 떨어져 고구마로 아침을 준비해야 했던 여인과 같습니다. 그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고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은 사과장수 부부와 비슷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춘천에서 왜 돌아오지 않는지를 몰라 춘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사과판 값보다 더 소중하고 더 따뜻한 남편의 손을 느꼈습니다. 간수의 아내는 남편이 일하는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온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몇 사람만, 특정인을 위해서만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가난한 날의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주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쪽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주님의 음성은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은 지금도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임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주문과 같을 때가 많고 세상적으로 만족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만 드려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가난한 날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쪽지와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격려를 덧입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